베드로전서 3장 14절로 4장 6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라.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에게 여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가운데 진리를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알게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매주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사도신경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가장 마음에 깊이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매우 불행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입술로도 나를 존경하고 마음으로도 나를 사랑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사람의 단순한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사람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지만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많은 분들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구절에 나타나 있는 다른 중요한 부분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고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될 때에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오늘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장사 되심,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 되심과 음부에 내려가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 되셨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장사되었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장사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장사되셨다는 사실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회의였고 민법과 형법 또 종교법 모든 유대인들의 그 재판을 관할하였던 최고의 법정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고 있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약 70여 명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정확한 숫자는 역사적인 기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한 70명 정도가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으로 일했다라고 알려집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형 판결이 선고되는데 그때의 야리마대 요셉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 판결이 나왔지만 그 판결에는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이 신앙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매우 담대한 일이었죠. 신앙 고백적 담대함이 있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장래에 또 한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 섞은 것 100근쯤을 가져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파운드로 환산하면 75파운드가 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것은 왕의 장례식에 쓰이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사형 판결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 지내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해가 될지를 뻔히 알 수 있었을 텐데 또 어떠한 기득권들을 잃어버릴지를 그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신앙적인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53장 9절이 예언하는 것처럼 왕의 장례식과 같은 그런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확실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고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인을 치는 것과 같은 것이 장사되심의 그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장사되기를 원하신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진정한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보다 잘 증언하기 위한 것이다. 그분이 우리 때문에 진정한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잘 증언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되셨다면 성도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에 대한 율법의 모든 그 요구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죽음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성도들에 있어서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은 율법에 대한 형벌이 결코 아닙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도들의 성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방편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순례의 길을 지속적으로 가지 않고 이 세상에 정착하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 죽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겸손케 하게 되고 또한 죄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세속적인 마음이 변화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또 우리가 몇천 년 그 이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하나님이란 분을 거의 잊으며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죽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글을 남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고통과 질병 그리고 죽음을 성화 과정의 일부분으로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질병과 같이 죽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의 하나라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때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될 경우가 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 열중한 나머지 자신이 하나님과 맺어야 할 관계를 잊어버리고 뒷걸음질 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은 매우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죽음은 성도들의 죽음은요 매우 복된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죽음을 통해서 분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의 몸은 무덤에 묻히든지 아니면 화장이 되어서 뭐 납골당 같은 데 보관이 되든지 아니면 산이나 강에 뿌려집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늘의 문을 여는 순간인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순간이 바로 성도들에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것을 유심하리로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으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의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이 진리를 마음에 잘 간직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잔치집을 결혼식을 찾아가기보다는 초상집에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유익한 도구가 되고, 또한 이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의 문을 여는 영광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신경에 보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영어 사도신경을 보신 분들은 이 부분이 있는 걸 알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어로 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고,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라틴어에도 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들을 개혁주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 부분을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그 영혼의 고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사후에 가게 될 곳인데, 그곳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진노가 그 쏟아 부어지는 장소가 지옥인데, 지옥을 하나님이 죄에 대한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장소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그래서 사도신경의 작성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의미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과 연결시켜서 그분이 장사되셨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로마 카톨릭의 해석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이 구절을 연옥교리와 연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 불완전한 신자들은 일정 기간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영혼이 거룩하게 정화된 이후에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연옥이라는 것을 가르치죠. 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형벌의 장소인 지옥이 있고 또 불완전한 신자들이 가는 연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후 세계가 있는데, 천국이 아닌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인 림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림보에는 유아 림보와 선조 림보가 있는데, 어린 아이 때 죽은 아이들이 가는 곳이 유아 림보고, 또 복음 전파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림보, 선조 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 되시고 그 이후에 이 선조 림보에 가셔서 살아서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승천하셨다라고 카톨릭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을 들으면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와, 참 멋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매력적인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것은 진리일 때, 그것이 사실일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옥이라든지 림보라든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성경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가는 오직 두 개의 장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가는 천국과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 외에는 다른 장소에 대한 어떠한 암시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새로운 어떤 견해가 아니라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따라가야 하고 또 그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또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의 올바른 해석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카톨릭에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 18절, 19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가지고 림보라든지 또 연옥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의 올바른 해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마치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죽은 다음에 구원을 위한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이 구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도 전파되었었다.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도 전파되었었다. 영어로 하면 The gospel was preached to those who are now dead. 현재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었다. 이 말을 조금 풀면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 전파를 들었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죽어서 지옥에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지옥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영어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보시면 또 3장 18절을 보시면 이 시제가 복음이 전파된 그 시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죽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Those who are now dead. 현재 죽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현재 전파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믿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다 그 사람들은 죽었고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지옥에 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한국 이 개역 성경을 보면 조금 이렇게 해석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않으며 살아가고 그 사람들도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몸으로 자신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 전서 3장과 4장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를 적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게 지옥이라고 그렇게 그 번역을 하는데 이 음부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하데스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는 스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소울이나 하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러니까 무덤을 뜻할 때 이 하데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저 막연한 사후 세계를 말할 때 어떠한 사람이 죽어서 선조들에게로 돌아갔다 했을 때 천국이나 지옥을 특정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가는 그 세계를 가르칠 때 이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사용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불신자들이 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형벌의 장소인 이 지옥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지옥이라고만 번역을 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렇게 해석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의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오해가 없이 잘 해석을 해나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도 여전히 그 설교자들을 통해서 전파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주의하여 청종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여기 그가 가르치는 이 대명사 그가 가르치는 그 그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이방의 에베소라고 하는 그 세속 문화가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도시에 한 무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무리들이 생겼잖아요.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복음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들었는데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은 여전히 설교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개인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들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설교자로서 이 단에 서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생각합니다. 저는 잘 압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또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설교자로 세우셨지만 저는 이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엄청난 책임이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저의 능력과 또 저의 능력의 한도 안에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목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찌그러진 나팔을 통해서도 나팔을 부십니다. 저 같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성경에 근거하여서 선포되는 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죽은 다음에는 구원을 위한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다시 구원을 위한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요. 부자가 죽어서 개역성경에 음부라고 되어 있는데 지옥입니다. 이게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무덤이 아니고 단순한 죽은 영혼들이 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장소,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혀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주기를 간구하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여러분, 물 한 방울의 자비도 거절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가장 인기가 없는 교회 행사 가운데 가장 인기가 없는 것이 기도이긴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감히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게 되면 사람이 한번 복음을 거절하고 죽게 되면 지옥에서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에게 그와 같은 자비가 거절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제안을 합니다.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고통받는 장소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제안도 거절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31절에 보면 누가 보면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설령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 가서 전해도 복음을 믿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는 지옥에 대한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인기가 있는 설교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정말 그 수를 결코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듣는 그 설교자는 한 번도 이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선한 사람들일까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벌레와 같이 취급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사람들은 참 무자비한 사람들이고 사람은 죽어서 다 천국에 간다. 다 좋은 곳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선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썬데이 스쿨에서 가르쳤던 한 학생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뇌종양 수술을 받아서 완치가 되기를 원하는데 새벽 6시에 수술이 있다고 해서 5시쯤 병원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기도해 주려고. 그런데 그날 제 기억으로는 어떤 의사의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못했습니다. 수술을 못하고 수술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 전날에 모여서 여러 성도들과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그 병원 문을 나오면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수술을 받아서 완쾌되어서 이렇게 병원 문을 나가는 것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몇 시간에 뇌종양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이 취소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있는 뇌종양이 다 없어져서 의사가 퇴원해서 이제 집에 가도 좋겠다. 그렇게 의사가 말해서 우리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어머니의 말을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고통스러운 투병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아무리 어머니의 간절한 간곡한 모든 노력을 통해서도 사랑하는 아들의 삶을 하루도 더 연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매스컴에서 사람들은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하여서 바로 다음에 일어날 일조차도 모르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고를 무시하고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옥에서는 물 한 방울을 아무리 간절하게 간구해도 얻을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구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고 그렇게 죽게 된다면 두 번째 기회는 결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에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자체가 지옥이었음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평생에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사람이 죽어서는 결코 두 번 구원의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세상 일들로 너무 바쁜 저희들의 삶을 고쳐주시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욱 생각하게 하옵시고 또한 영적인 일들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매주일 듣는 설교의 말씀들 우리가 청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수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